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우리 힘차게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 웨비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아름다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을 베푸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깐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간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우리 특장을 듣겠습니다. 이 특성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펴서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는 지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12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토요일 아침 성경상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한 9시 한 12분 정도 되었겠네요. 13시간 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웨비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족하셔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열대성 집중호우. 여러분 제가 이 플로리다 주에 살 때 여름에 이 열대성 집중호우를 자주 만났는데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정말 이 칼로 정말 이 두부를 베어놓듯이 아주 해가 쨍쨍 비쳤는데 금방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그냥 억수처럼 쏟아지고 또 조금 가다가 또 금방 또 그쳐버리고 마치 이렇게 칼로 무엇을 잘라놓은 것처럼 갑자기 어느 지역에는 비가 쏟아지다가 어느 지역에는 해가 맑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요즘에는 이 세계적으로 이 일기가 참 이상해져서 정말 이런 경험이 없는 곳에도 이런 열대성 집중호우가 생기는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기가 점점 나빠질 것을 압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요즘엔 참 정말 이 일기가 정말 이변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참 이런 일기를 과거에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2012년도의 이 여름은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뜨겁고 더운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반 이상 60% 정도의 그 지역들이 지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수수 생산 같은 그런 농장들은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웨비나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참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16개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접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인도에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월남에서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물론 각지의 미국 또한 캐나다에서 많은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이 저희 웨비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그 축구 경기,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느라고 아마 밤잠을 설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 역사상으로 처음 축구에서 동메달을 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성경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같은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몇 초 좀 지연돼서 제 모습을 보고 제 음성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좀 몇 초 지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태평양을 통해서 길게 선이 가기 때문에 여러 지국들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마 몇 초에 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잠깐 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웨비나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동부 시간 9시에 그리고 한국 시간에는 일요일 날 밤 10시에 우리가 웨비나를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언에 입각해서 현재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 문제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사건들, 경제적인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성경에 말씀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일요일 날 미국 동부 시간에는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밤 10시에 웨비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가 다루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이 열대성 집중호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소낙비가 이 세상에 내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립니다. 근데 똑같은 지역에 성령의 은혜가 내려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지역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실제 우리의 기후만 열대성 집중호우가 아니라 많은 인간들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열대성 집중호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진리를 찾고 애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웨비나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 웨비나는 웹으로 인터넷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웨비나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웨비나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알고 있어야 할 우리를 변화시킬 살아있는 주의 말씀,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제 1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제 1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 떠난 자식을 그리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더 그리워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타락하여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데려가시기를 얼마나 소원하시고 노심초사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죄가 생긴 그 시간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 얻어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제 생명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 일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살아야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덤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도록 하는 그 일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뭐 어떤 시간을 맞춰놓고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오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잔이 아직 안 찼으니까 주님께서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앞에 심지어 마귀와 모든 인간들 앞에 펼쳐놓고 보여주셔야 하는 영어로 demonstration 예? 현시에서 펼쳐서 보여서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옳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정부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옳고 하나님의 그 인내심이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시키는데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마음 가운데 고통을 없애시려면 어떤 의미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금방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또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들을 보시고 아담과 해와가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낳아서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수십억이 이렇게 퍼지게 될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하셔야 할 그 귀중한 생명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참으시는데 그 오랜 동안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가져갔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이들을, 의인들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우리 생애 전체를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증명하셔서 보여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예루살렘 안에 이제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말이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두 번째 부활에 이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저 의인들과 우리 생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속이고 그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도 의롭지 못하고 그들도 욕심이 있고 그들도 탐심을 가지고 그들도 가늠하며 그들과 우리 생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그 악한 죄인들을 죄를 씻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키어서 그들을 영원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게 인정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을 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문제를 복음에서 싹 사람들이 교회에서 빼버려요. 왜? 그건 무서운 것이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그게 다 구원인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분명히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기록책을 펴서 천사들이 다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 약속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의 동기를 심어주시고 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해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두고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악인이든지 의인들인지 다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다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 기간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 동안 왕노로 탄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 멸망당해서 죽은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의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영생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악인들도 한번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불로, 유황불로 멸망당해 소멸되어 죽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 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동시에 이 땅에 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성 밖에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자들은 성 안에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성 안에 있을 겁니까? 성 밖에 있을 겁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를 옆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 성 안인가 성 밖인가 하는 놀란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명해 보이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악한 천사도 우리 인간들도 볼 때 저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저렇게 의롭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천연계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영혼들을 깨닫게 하고 설득해서 구원하는 면도 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복음 전도의 또 한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먼저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아서 합당하다라고 증명해 보일 의인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슬쩍 봐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워지시고 우리도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증인들 말이죠. 그 증인들,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지막 시대. 이 14만 4천 같은 이런 증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할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자, 우리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두셨네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 교리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빛으로 해놓으면, 하나님을 잘못 보도록 삐뚤어 만들어 놓으면, 타협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를 짓밟아 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또 엉뚱한 진리 오류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마귀는 장난을 쳤는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쳐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 가르침과 진리를 엉뚱하게 뒤틀어 놓고 성경은 여러분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예? 작은 뿔새리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 마지막 증인들이 교회가 올바로 남은 교회가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저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예수께서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을 빨리 만드는 일에 제가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 생명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증인들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되고 뒤틀어진 진리를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진리를 바꾸, 원래 정통 성경의 진리로 바꿔놓아줘야죠. 그래야지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시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시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말이죠. 헬라 말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흥미있는 것이 성소를 일컬을 때 여러분 그 번제단이 있죠. 성소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첫째 칸 두 번째 지성소가 있죠. 또 이런 이 성막 말입니다. 이 성막 제도에 있어서 이 성막 제도를 갖다가 통틀어 말할 때 하기오스 거룩한 성소라고 말하죠. 성막 거룩한 성자 이것이 하기오스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성소 하기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옛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크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큰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증인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도 내가 죄에 찌들었던 내 생애를 버리고 회개하고 씻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적인 증인 되겠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말씀을 좀 또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무슨 뭐 토를 붙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증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한 남은 무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해 두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말이죠.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한단 말이에요. 무너진 데를 고치고 보수 공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구축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이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또 길을 구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길을 만든다.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누굴 불렀습니까? 침례 요한을 부르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류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말씀을 잘못되고 타협되고 뒤틀어진 말씀을 바벨론의 가르침을 원래 정통 진리와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자요 또한 길을 구축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입니다. 누굽니까? 개혁자들입니다.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옛날 마르틴 루터와 주잉글리와 여러분 뭐 존 낙스 같은 허스 같은 사람들만 종교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정말로 올바른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 삽니다. 제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계시를 주신 직후에, 여러분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짐승의 표에 대한 사고팔기 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계시를 요한계시록 13장에 주신 바로 그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때 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 전에 언급된 타락한 여인입니다. 음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바벨론을 음녀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그 타락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무슨 일에 정절이 있습니까?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정절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그 저 화면에 이 성경절 좀 보여주세요. 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들의 품성이, 생각이, 영혼이, 마음이 깨끗하고 죄가 없이 정결한 것을 말하지만 또 여기에 있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 속에 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음녀와 여자와 더불어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에 더럽힘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깨끗한 진리만 전해요.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그 면에 있어서 흠이 없어요. 입에요. 거짓이 없어요. 정확한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런 주의 마지막 백성들이 남은 무리가 일어나서 생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남은 교회와 마지막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길이 얼마나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절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 그날부터 50일째죠. 그렇죠? 50일째 7번 안식을 지난 다음에 7일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유명한 날입니다. 그때는 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날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올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다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많은 자들이 각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잘 믿는 유대인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다 몰려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부터 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앞으로 나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단순하고 힘이 있고 또 말씀을 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양심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외쳤어요. 그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셔서 감동을 받아서 회개케 하시고 그 중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영혼이 깨끗한 자들을 그들을 깨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구음, 그 방언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살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남쪽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동쪽에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 나라의 나라 언어들을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자기가 말하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방언이지만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도 방언의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때 사람들이 깨닫고 다 많은 사람이 회개했는데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제 곧 두 번째 오순절 역사가 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길 때 온다, 온다, 온다 해도 안 오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안 와요. 그 사람들 마음이 다 헤어졌어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예언이 성취될 때는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 오는 것처럼 다음 때로 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깨워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두르고 옷을 입고 등잔불을 들고 언제 혼인 예식에 가신 그 주인이 돌아올까라고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곧 앞으로 우리에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전체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 가르쳤으니까 예언을 잘못 가르치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왔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중에 열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고쳐서 깨우쳐서 진리를 똑바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었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간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징조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 최종 그 징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잘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냥 지금은 예수를 믿는 복음이요, 세상에 다 전파되었어요. 성경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성경이 뭐 산더미처럼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증거되는 것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드디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퍼부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증인들이 생겨요. 이 증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을, 예? 타협되고 짓밟힌 가르침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요. 무엇이 이것이 회복되어야 예수께서 오세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증인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속히 오시고 싶은데 속히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가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는 빨리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진리가 회복돼야 그 진리대로 거룩하게 되는 증인들,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를 위해서 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증인들이 필요해요. 마귀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아별 공격과 방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들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세 가지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세 가지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미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오! 여기에 지금 천사가 지금 공중에 날아가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신속하게 전파해야 될 마지막 기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세상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 다 전파해야 할 신속한 중요한 기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별이 무엇인가? 여기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 뜻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여기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 기별을 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니,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별?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봤죠. 그렇죠? 교회를 욕할 망정.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이 파워를 헬라말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느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기심, 죄, 그걸 터뜨려서 내버리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피의 보혈로 우리 과거의 죄를 씻어주셨다. 영생이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거는 기초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파괴시켜서 터뜨려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 능력,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참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 세 가지가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를 좀 더 읽고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잠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 여기 보니까 그저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음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된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3절 24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된 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미 씨가 뿌려졌어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를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 그래. 죄를 안 짓는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애예요. 두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이 이미 정의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죄를 무서워하고 짓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생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이에요?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말해요. 여기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여기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점점 우리가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품성이 죄를 성령의 은혜로 계속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품성을 비추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애로 하나님의 원래 주신 형상, 품성을 닮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말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루란 말이에요. 왜요? 심판이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 사람이 악인이었지만 보아라. 얼마나 의롭게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을 우주 앞에 펼쳐놓으시고 내가 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온 우주와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런 증인들이 생길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생각까지도 예수님께 다 굴복하게 만들어요. 생각까지도 예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증인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증인들은요, 생각까지도 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고 다니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냥 나쁜 것을 상상한 사람들 말고 생각까지도 선택하여 주님께 헌신해 바치는 그런 증인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증인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우리가 좀 우리 머리를 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듣겠습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바친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자매가 정말 이 헌신하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시길 제가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 찬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가지셔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주님께 매일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 생애 소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런 증인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고요. 더라고요. 근데 그런 증인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진리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생애를 매일매일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주께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또 제가 몇 가지 성경처를 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가면서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죄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주어서 취하게 했다. 여러분 포도주는 술입니다. 포도즙은 순수한 포도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나 그 포도즙이 물과 섞여서 그게 썩으면 썩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것이 발효가 돼버리면, 그렇죠? 좀 fermentation 돼버리면 술이 됩니다. 그걸 마시면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비틀거리게 되고 올바로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올바로 풀지 아니하고 이 이교의 잘못된 오류를 들어와서 섞어 놓아서 술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잘못된 오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들여와서 섞어 놓아서 술이 되게 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왕들이 취하해서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술을 마시고 멸망당했으며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의 포도주가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폭로하는 기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여기 보면 여기 바벨론에 취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여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했고 땅의 왕들도 그렇다 땅의 상고들도 이 모든 비즈니스들과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제 그렇게 여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오류, 바벨론의 오류, 성경 말씀의 이교의 가르침을 섞어 놓아서 취하게 만드는 술이 되게 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 그러한 곳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8장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상고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사고파는 그런 재료들,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질 않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는 내용들이 말이죠. 이 재료들이 옛날 성전을 지을 때 성소에서 짓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이었습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누구를 사고 파느냐 여기 보면 보세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 거예요. 무엇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주어서 취하여 마시게 함으로 영혼들을 어떻게 자기들 교회의 권위를 섬기도록, 인간의 권위를 섬기도록, 교회 제도를 섬기도록, 잘못된 오류는 가르칠 망정, 교회가 크다, 대형교회다, 아, 목사가 멋있다, 예? 또 어떤 그 제도가 크다, 예? 그 제도에 정치적인 힘이 있다, 경제적인 힘이 있다, 거기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제도를 섬기도록. 그래서 그 거기에서 잘못된 바빌론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지럽고 진리와 영생을 아는 일에 취하여서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누가? 바벨론이. 그래서 내 백성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인들에게 베푸는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외친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들어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진리대로 살고 순수한 진리를 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더 이상 취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시대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자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in common,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도리,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그걸 지키란 말입니다. 왜? 오류가 들어오니까. 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에게 그 주신 믿음의 도인데 어떻게 주었다? 아,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 둘씩 주었다?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이시여, 바빌론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그 끼어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오류를 얘기했더니 모순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 또 다른 모순을 또 갖다 붙이고 다른 오류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가르침을 쌓고 쌓아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들여온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잠들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타는 지옥설, 바벨론의 오류입니다. 바벨론 취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갖다 죽지도 않게 영원히 고통 주시고 영원히 고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괴물이고 악마지. 이러한 이상한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거짓 오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오류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 얻도록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멸망당하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 예정을 미리 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런 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오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도 바꿔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포도주 사람들을 왕을 취하게 하고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를 승리케 하는 복음.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복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복음.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 참된 복음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복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하라는 말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변천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타락하고 타협하고 바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참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라? 마지막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이 이 일을 마지막 시대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애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참된 증인들을 기다리십니다. 남은 교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14만 4천 같은 증인들을 기다리십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는 증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잘못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생애를 장식하실 것입니까? 돈 버는 거? 좋죠. 필요하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 아, 중요하죠. 필요하죠. 우리 명예, 지위, 직장? 중요하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제가 몇 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해오셨네요.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지만은 죄의 본성의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쓰고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또 모든 것을 복종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꼭 침례를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 우리가 죄와 과거 생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형편 때문에 침례를 받을 무리 없다든지 침례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침례 받지 않았다고 너 영생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잠을 자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죽은 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후에 예수 재림 때 심판을 받는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해빛에 전화하십시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집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sostv.net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또한 그런 재료를 받으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럼 미국은 저희 선교부에 전화하시고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질문하셔서 저희가 책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책자를 받으세요.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죄의 본성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의 본성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와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참 복잡하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이성으로 동의해서 나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해서 예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를 받는 것이 있는데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성화함에 대해서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문하셔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666.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은 너무 좀 큰 질문이네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요새 말하는 무슨 뭐 베리칩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마귀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는 국가를 통해서 잘못된 바벨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빗두로 타협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명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때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핍박과 제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길 것입니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세상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생기고 수만 명이 죽어도요. 이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해가 뜨고 지고 그냥 세상은 그대로 가요. 역사는 그대로 가고 수십만 명이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께서 안 오실 모양이다. 앞으로 한 500년, 1000년 남았겠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멸망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해도 진리대로 똑바로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말고도 몸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미리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서 구원받겠죠. 14만 4천의 뜻은 마지막 시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하는 특별한 증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의 무리에 참석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쨌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8월 26일 날 일요일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한국에는 일요일 날 똑같은 그 세미나를 웨비나를 밤 10시에 제가 1시간 동안 이 세상의 현재 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짐승의 표의 환란에 경제적인 제재와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회복된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고대하시는데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주님의 성령은 이미 많은 곳에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웨비나를 통해서도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또 한 시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8월 26일 날 일요일 날 뵐 때까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로 구원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영원한 복음, 타협된 가짜 복음 말고 비성서적인 복음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바빌론의 오류들에서 우리가 헤어나와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심을 위하여, 주님 오심을 위하여 일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